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호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 속과 아무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호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호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신명기 20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내용은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1절 내용에서는 20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제를 서술하죠. 그래서 언약 전쟁을 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적군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어제 본 내용이죠.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모두가 다 전쟁하러 나왔지만 그 중에 열외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10절부터 20절은 세 번째 내용으로 실제로 전쟁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내용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귀범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0절부터 20절에 실제 전쟁하는 방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내용을 이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멀리 있는 지역, 먼 지역에 있는 성읍들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정복이 완료가 되면 이후에 주변 다른 나라들, 더 먼 지역들까지 정복 전쟁을 하러 갈 건데 먼 지역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규정하고 설명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첫 번째로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 지역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러 갔을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조공을 바치고 또 이제 섬기기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살려두고 전쟁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12절에 보면 두 번째 상황이 나오죠. 만일 너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호살 것이며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그 뒤에 보시면 이 먼 지역에 있던 성읍들이 화평을 거절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 성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일단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러니까 장정들 남자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요거 보면 요렇게 남자들만 죽이라고 돼 있고요. 그 뒤에 14절에 보면 너는 오직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먼 적 있는 성읍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남자들만 죽이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데리고 와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팔거나 아니면 어떤 탈취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먼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여기서는 뒷부분에 가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다 죽여버리지 않고 남자만 죽이라고 했을까? 왜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두라고 하셨을까? 그 안에는 가축들이나 다른 것들은 왜 남겨두고 탈취물로 먹게 하셨을까? 이유는 안 나와요. 여하튼 그냥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굳이 멀리까지 가서 정복전쟁을 했을 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정착해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멸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착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단지 정복지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굳이 사람들을 많이 죽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가까이 있는 성읍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있지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맞부딪히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만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이민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명령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성읍들이에요.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네가 행하려니와 16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이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16절 뒤에 보시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전멸을 시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멸시키라는 건 앞부분에서는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 아이들은 살려두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몽땅 다 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곧 헷족 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민족들, 또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도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민족들, 성읍들은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무엇이냐면 멀리 있는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할 때는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화평을 선포하잖아요. 우리를 사이좋게 지내려느냐 화평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전쟁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선포하는 과정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에는 처음에 가서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겠느냐 이거를 안 물어봤을까? 혹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가? 혹은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지내고 싶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 해답은 정답은 화평을 누릴 수 있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화평을 누리려면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 길이 없었는가? 무조건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니까 다 죽고 다 전멸당해야만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 그냥 같이 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남느니 내가 원래 섬기던 우상들을 숭배하고 내가 섬기던 신들을 바라보고 나 그냥 죽고 말겠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 전멸받아야 할 대상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럼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명령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앞부분에도 반복해서 나왔지만 지금 한 번 더 그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18절인데요. 우리가 진멸시켜야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가나안 족속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면 결국 너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너희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인데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크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장애물이 될 것이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정과 방법이 어쩌하든 간에 여하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느니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낫다. 그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질 거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다 누구나 다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네. 하다 보면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재밌기도 하고 맞는 논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을 따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여기고 따라갔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아 이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자 이게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자 편안하게 지내자 어떻게 해서든 높은 지에 올라가자 그런 얘기였구나 그걸 따라가는 거였구나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나를 배려하고 나를 좋아해서 좋은 것을 권면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문득 내가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데 가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언제나 항상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당시에 무언가 얘기를 들으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이게 결국 나에게 믿음 생활을 멀리하게 만드는 건지 가까이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걸 헷갈려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가 다 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관악구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아이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강남으로 가면 학원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다 보내고 있으니까. 가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게 되면 그러면 가난 사람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를 알게 모르게 만컨저컨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강남에 가면 강남의 생활 패턴을 받아들이기 마련이고 강북에 가면 강북의 생활 패턴을 받아들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 유익이 있고 당연하다 여겨서 따라가곤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보면 아 그것이 과연 믿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뭐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청년들 중에 처음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럼 알게 모르게 삼성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좀 주일은 빼먹어도 주중에 하루는 빼먹어도 그래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젖어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믿음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들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인정 때문에 살려주건 너의 유익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고 여하튼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남겨두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조금 뒤에는 믿음 떨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싹 다 쓸어내버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앞부분에 있었던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멀리 있던 성읍들에 대해서는 전멸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멸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살려둬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믿음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안 될 경우엔 굳이 가서 다 죽이고 없앨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가나안 땅을 다 채웠습니다. 여기서 살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전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 거기에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의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19절과 20절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할 때, 그러니까 성읍이 가까운 곳에 있건 멀리 있는 곳이건 여하튼 정복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마라. 지금 당장은 대적들이 갖고 있는 것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걸 정복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너희 것이 될 거니까 그 땅에 현재 있는 것들을 함부로 찍어내거나 함부로 없애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19절 끝에 보면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앞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네 믿음 생활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닌 것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사용하고 받고 누리면 되는 것들인데 사람이 아닌 것들은 애워싸거나 죽이지 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진 않잖아요.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러 가자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찍어내거나 멀리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보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서 너희가 싸운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래서 장차 너의 소유가 되고 네가 누릴 그런 소유물이 되는 것, 그게 아닌 것들은 뭐 찍어내건 뭐 이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는 전쟁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는 성읍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성읍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을 할 때 그 땅이 갖고 있던 수목, 과목, 뭐 다른 것들, 몽땅 다 모든 물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은 다 무조건 죽이고 전멸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여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믿음 생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내가 그것에 있어서 유익한가, 아니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장차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애버리지 않으면 조금 뒤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거리가 될 만한 것들, 그걸 살려두지 마라. 나에게 자꾸만 속삭여서 믿음보다는 돈이 중요하지, 교회보다는 세상이 중요하지, 자꾸 그렇게 속삭이게 되는 것들은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멸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저 녀석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죽여버리자. 아닙니다. 저 녀석들은 죽여도 마땅한 놈들이니까 죽여버리자. 죽여도 뭐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전멸시켜야지. 그게 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너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혹은 멀리하게 될 것인가, 이 신앙생활을 기준 삼아서 지금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명령을 순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순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도 정복하지 못해서 허덕이며 살았기 때문에 먼 나라까지 가서 정복전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 시대 때 조금 몇 번 있었고, 다른 시대 때는 뭐 가나안을 벗어나서 좀 영토를 넓혀본 적이 있어야 도대체 이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는 가까운 성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쪼록 이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항상 기준을 잘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무엇이 내 믿음 생활에, 내 신앙 생활에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더 좋은 것인가? 이것을 항상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저 내용이 참 말 그 자체는 타당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고 권면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보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게 교회를 가까이 하자고 권면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좀 잠시 떠나더라도 세상적인 이익을 취하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인가?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심을 늘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판단해서 결국에 다 승리하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준 삼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일들에 대하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가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이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어느덧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굳건히 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인지, 무엇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기준 삼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잘 판단하는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그 모든 일들을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